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어제와 오늘 각각 3자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전화통화해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대표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차관이 3자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와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세 사람이 최근 한국 해안 인근에 떨어진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차관들은 특히 북한의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외교 차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뻔뻔하게 위반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일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응해 방위력을 긴급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특히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피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발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5년 안에 일본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유사시 자위대가 동중국해에 섬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이동식 항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일본 니케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타이완이나 다른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난세이 제도를 방어할 수 있도록 수년 안에 이 같은 항구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타이완 사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군비 지출을 늘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서쪽 섬에서 타이완 인근까지 뻗어있는 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 수차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과 동맹국 관리들을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몇 달 사이 유리 우샤포크 러시아 대통령궁 외교담당 보좌관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으로 치닫거나 핵전쟁으로 고조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성명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며 관리들이 회담 날짜나 제안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2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 군 수뇌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 핵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그러한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내 에너지 기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밤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리 기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반복하기 위해 병력과 수단들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에너지 기관 시설의 공격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군민합동위 부위원장을 인용해 러시아가 장악한 카우우카 댐이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손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면서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우려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6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자신들의 군사작전 내용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도발 양상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자신의 전력을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은 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작전 일자별로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모든 대응 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며 작전 1일차인 지난 2일 평안북도 지역 미사일 부대들로 적들의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 간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 전투부와 지하 침투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과 오후엔 동해안과 서해안 연선의 공군, 반항공, 미사일병 부대 뒤 공중 목표들을 소멸하는 훈련으로 23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동해상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공군이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사격한 데 대해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한국의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는 3일엔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 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군당국이 2단 분리 후 추력을 잃으면서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참모부는 또 이날 초대형 방사포탄과 각종 전술 탄도미사일 5발 그리고 46발의 장거리 방사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일엔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5일엔 작전 첫날과 비슷하게 공군기지 타격을 모의해 서해 간문 앞 무인도를 목표로 산포탄 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방사포탄 2발을 또다시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번 작전이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대응은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명백한 대답이라며 적들의 반공화국 전쟁 연습들의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이날 공개한 작전 내용과 사진을 보면 미한을 모두 겨냥하는 무기들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화성 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철도 기동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순항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이 망라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군의 이례적인 군사작전 공개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의 기초에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미의 재래식 군사력 혹은 한미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향후에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군사적인 우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지고요.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미한 공군기지 타격훈련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후방 지원 타격훈련, 대규모 비행훈련 등 단순히 미한 공군훈련 대응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입체적인 훈련을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에 비해 공군 전력 등 재래식 전력 면에서 턱없이 취약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공격하면 상대방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을 보여준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지하 관통 탄두를 의미하는 지하 침투 전투부와 분산 탄두를 뜻하는 산포탄 전투부 등 여러 미사일 탄두 기능이 사용됐다며 핵무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도발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했습니다. 북한은 2016년 300mm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지하 침투탄과 산포탄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600mm급인 초대형 방사포 등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무기에 이런 탄두를 장착했다고 밝힌 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 총참모부가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전자기 충격파, 즉 EMP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무기로 적의 작전지휘체계 마비에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은 핵폭발 방식 EMP 연구를 많이 해왔다며 북한이 EMP탄도 모사체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핵을 시험을 많이 하니까 뉴클리어 EMP는 상당한 수준에 있죠. 핵폭탄을 쓰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EMP를 공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했었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뭐 실제 탄두를 넣은 게 아니고요. 고위 탄두로 이제 이거를 상정을 해서 내가 이제 EMP탄을 넣어서 이렇게 시험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실제 전력을 과장하거나 초점을 흐리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3일선 ICBM을 화성 17형으로 분석했으나 북한은 이날 탄두가 변형된 화성 15형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미사일에 대한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고 세부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무기 체계인데도 북한이 ICBM에 대한 언급 없이 사진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쐈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해 이를 부각하지 않으면서도 ICBM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진을 올렸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일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발사했다고 밝힌 두 발의 전략순항 미사일의 경우 당초 한국 군 당국 발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김준락 공보실장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에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4일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적인 총전투 출동작전이 진행됐다고 한 주장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당초 북한의 군용기 항적 180여 개를 탐지했다고 밝혀 실제 동원된 전투기는 180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가 대내 매체에도 실렸다면서 북한의 이런 과장선전은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난으로도 이제 그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 뭐 비지런트 스톰이라는 뭐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있다 보니까 이 훈련의 대응에 북한이 최신 무기체계로 압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선전할 필요성도 있는 시점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핵실험에 나서는 데는 신중하더라도 NLL이나 완충지역 이남으로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의 대남 국지 도발로 긴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은 물론 대북 규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한 가운데 이들 나라는 문제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ll 13 recent DPRK ballistic missile launche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10월 27일 이후 실시된 최근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올해 7번째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더불어 전례 없이 한국의 해안선에서 불과 50km, 즉 30마일 지점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이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let me be clear. These actions are not actions of a responsible state.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5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헌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도 비판했습니다.
13 council members have joined in condemning the DPRK's unlawful actions since the beginning.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데 동참했고 이들 13개 나라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를 방해할 비용을 북한에 부과하는 표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한반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선전과 오도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는 오랜 방어적 군사훈련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신뢰도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과거 결의에 명시된 대로 북한의 ICBM 발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에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에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 보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잇따르는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우려 입장을 전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부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ICBM 발사 등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 의무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또 상당수 국가들은 안보리가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페리터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불량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의 거부권, 그것도 두 개의 거부권이 행사된 사실을 다시금 후회할 시점이 됐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It is time to again regret that a resolution with a strong message to show the limits of rogue behavior was vetoed, double vetoed.
호자 대사는 거부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무엇이었냐고 반문하면서 더 많은 미사일 발사와 더 많은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건 북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였고 잘못된 메시지로 남아있다며 북한은 그 메시지를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련국 자격으로 참가해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을 무시하고 심각한 도발을 반복한 점은 특히 더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t is especially deplorable that the DPRK is repeating its serious provocations in complete disregard of the ROK's national mourning.
이어 한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식한의 김이희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어떻게 안보리는 자체 권위와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을 외면할 수 있느냐며 안보리는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한 사안들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이 최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최근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압박을 강조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2개 나라는 회의가 끝난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보리의 단합이 북한의 증강하는 위협에 필수적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브라질, 가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알바니아가 별도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안보리에 일치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우려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 미 한일 3자 훈련의 필요성을 상기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계속 보여주는 도발을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이 거의 매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이 한반도와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한다며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provocations that the Pyongyang regime continues to demonstrate here.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른바 섞어 쏘기를 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군용기의 비행항적 180여 개를 식별해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단지 무력 과시를 하는지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이런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Difficult for us to know exactly what Mr. Kim is thinking on any given day.
그러면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그의 정권과 만날 것이라는 우리의 제안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위 역량과 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는 것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도발하는 북한의 증가하는 호전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동맹인 한국과 양자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오랫동안 계획된 것으로 김정은의 최근 도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군 당국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하루 연장했습니다. 커비 조종관은 훈련이 연장된 것을 언급하며 이런 훈련이 우리의 방어 역량을 입증할 뿐 아니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lso quite frankly why we have to continue to make sure.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일본과도 이 같은 양자 훈련을 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 한국, 일본과 3자 협력도 모색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이 근래에 3자 훈련을 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훈련의 범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김 씨 정권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적절한 군사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계속 비호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날 북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안보리 이사국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think it's important that our partners on the Security Council, including countries who actually helped put these resolutions in place.
이어 대북 결의 채택에 실제로 협조한 나라들을 비롯해 안보리의 우리 파트너들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주도한 고강도 유엔 대북결의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안보리 차원의 모든 대북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각종 결의안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는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의 재건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재건 사업 계약과 포탄 지원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관련 징후나 정보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앞서 밝혔듯이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우리는 실제 포탄 전달 여부와 시기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더욱 단합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4일 주요 7개국 G7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윈스터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 전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함께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맞서 전적으로 단합돼 있다며 이는 한국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일본과 한국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결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절히 방어하고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북한의 반복된 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어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서 단호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11월 3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 여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2일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하나가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졌다며 전례 없이 빈발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두 장관은 이후 이어진 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독일 윈스터에서 만났다며 두 장관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시급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능한 독재자가 때를 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 의원은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독재자의 화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의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진작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영내에서 우리의 방어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로저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이날 B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불량 정권인 김씨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호전적 행위가 득이 안 된다는 것을 백악관이 김정은에게 보여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하울 의원은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지원하고 힘에 우위해서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는 미국의 결의를 심화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포함해 도발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안전보장도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트위터에 북한이 2일 북방한계선 NLL 이남 등에 떨어진 미사일을 포함해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3일 트위터에 한국의 해안선에 위험하게 근접한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23발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도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규탄하는 데 있어 한국의 친구 동맹들과 굳건하게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3일 트위터에 어젯밤과 오늘 이어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한반도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8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5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 의회에 기대하는 점들을 미국 전직 관리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로 선출될 118대 미국 의회가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선출될 새 의회가 출범하면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e Republicans gain control over the Senate and the House, they may put more pressure.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통제권을 획득하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리에 누군가를 임명하도록 행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새 의회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뿐 아니라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is is one area where a new Congress could put more pressure on this administration.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가 퇴임한 이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현 조 바이든 정부에서 5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 의회가 시한을 정하는 등 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사가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특사 임명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의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could be wording indicating that the Congress would like a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의회가 인권 특사에 조속한 임명을 희망한다는 식의 표현을 넣을 수는 있지만 아예 임명 시한을 정하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대신 의회가 정부 정책의 자금줄, 즉 예산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Patrick, so well, the Congress has the purse strings, so they can make sure there's enough money there.
실제로 의회는 강력한 정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고 행정부와 협력해 행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 의회가 미한동맹 강화 기조에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 의회 의원들이 동맹국 방문 추진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things that they can do symbolically. They can speak about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They can visit South Korea.
의회 사절단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지원하는 등 상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무부 등을 두루 거친 킹 전 특사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한 문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it's clear that what the administration is proposing is something that has the support of the Congress.
북한 문제처럼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있어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는 행정부의 입장을 강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반면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닫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가 2년의 임기 동안 북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이 아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Kim Jong-un has shown no interest in accepting offers from Presid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고 외교를 다시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때까지는 미국 의회가 취하는 조치들이 결과를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향후 2년간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 외교와 정보 공유 부분에서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est possible thing that any US government...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동맹의 결집력과 통합을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증진을 위한 미한 양국 간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증진하고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focused on ways to enhance U.S. extended deterrence. And
테리 국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열린 미한 안보협의와 관련해 미한 양국은 대중들에게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북한에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논의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테리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 자산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SCMD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대응하며 영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영내 전략 자산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계속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됐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증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핵추짐 항공모함 같은 이미 알려진 전략자산 외에도 보안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 전략자산이 한국은 물론 일본 괌에도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ritical assets.
또 미한 양측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언제든지 한국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 전략 자산의 일부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만으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SCM에서 발표된 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단 사후 대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이는 적절한 억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enough. But part of the problem with these announcements is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의 격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를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미리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이런 위협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어야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SCM 성명에 북한의 핵 사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데도 주목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 문구가 단순 미사일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은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들은 패배하고 파괴될 것이며 이는 김씨 일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to know is that these words are not rhetoric. They are not hyperbole. These are facts. And the fact is,
테리 국장은 북한이 전술 핵에 집중하고 선제적 핵 사용 정책을 채택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미한 양측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발언을 내놓고 싶어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식의 문구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Given all that, I can understand why they want to come up with a very strong language to provide deterrence.
테리 국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며 외부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핵실험이 더해져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 차례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 관점에선 핵실험을 할 적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미한 군 당국의 경고는 사실이자 적절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근무했던 데니스 와일드 조지타운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고위급 대화를 병행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님, 북한이 올해 기록적으로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수준이 2017년 화염과 분노 때와 견줄만 합니까?
It does seem comparable in terms of the amount of missiles being launched and of course all the events.
발사되는 미사일 수와 이어지는 사건들 측면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국면을 면밀히 살피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한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에서 김 씨 정권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있나요?
Well, I think what Secretary Austin is speaking is a matter of fact. It was a view I share as well.
오스틴 장관은 사실을 말한 것이고 나도 공감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과 한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북한의 그런 위험을 분명히 알리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에스퍼 전 장관님,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요. 그런데 정권을 끝낸다는 언급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부합할까요?
Well, the statement said that the purpose wasn't to end the regime. What the statement I said as I read it was that if
성명은 정권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동맹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죠. 북한과 한국, 유엔 간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하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의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을 결코 위협한 적이 없고 북한의 행동에 대응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 며칠간 우리가 취한 대응은 적절했습니다. 우리는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고 철통 같은 공약에 대한 분명한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대응과 신호에 일본을 더 참여시켜야 합니다.
에스퍼 전 장관님, SCM에서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1978년부터 핵우산을 제공했는데 핵우산에 그동안 구멍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I don't believe so. I think the commitment for both conventional forces and extended deterrence has always been ironclad.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은 언제나 철통 같았습니다. 나도 서울과 워싱턴에서 SCM 등 여러 회의를 통해 그 점을 강조했고요. 우리는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협의와 투명성 확대 등 이번 SCM에서 나온 방안들은 적절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확장 억제가 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도 지지합니까?
Well, I don't think it's an issue that should be taken off the table.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up until the early 1990s.
논의에서 제외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미군 통제하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결코 논의에서 제외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지지하시나요?
Well, we should never deny any country the right to make sovereign decisions about their own defense.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믿어도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것인지가 토론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술 핵의 한 단도 배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한국인이 전술 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북한을 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등 역내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를 안보 대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한국의 가장 즉각적 위험이고 동맹에 어려움을 준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봐야 합니다. 분명히 중국은 주변국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한동안 무역과 관광을 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영내의 군 태세를 바꾸고 조정할 때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에스퍼산 장관님, 앞서 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작정했고 재선됐다면 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 억제 공약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혹은 다른 어떤 대통령이라도 확장 억제 철회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Well, those issues are, you know, presidential level decisions. I think I never had those conversations.
대통령 선에서 내릴 결정입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결정을 내릴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확장 억제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입니다. 그 공약은 행정부가 교체돼도 이어질 것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퍼 전 장관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주한미군이 타이완에 파병될 수 있을까요? 한국군이 타이완에 파병될 가능성은요?
Well, I think it's certainly possible that United States forces could be deployed to Taiwan or to assist in a Taiwan.
타이완 전쟁을 돕기 위해 미군이 타이완에 파병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한국군 파병 여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는데 한국군은 조국을 방어하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원 역할도 할 것입니다. 타이완 관련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한반도를 떠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데니스 와일더 교수와 프레드 플라이츠 보소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매우 고조됐습니다. 와일더 교수님, 북한은 핵무기를 단순한 억지력이 아닌 실제 전투용으로 여기는 걸까요?
I think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at. I think though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s a broader
그것을 우려해야 하는데 더 광범위하게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타이완 해협에서는 중국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지도자는 모험적 행보를 위해 이런 순간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건데 우리는 이런 협박과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플라이스 부소장님, 미한 안보협의회와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동맹, 우방국에 핵무기를 쓰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고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정권을 끝내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제야 표면화된 건가요?
No, I don't think so. I would agree with my colleague that there is a provocative.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에 나섰는데 미국의 중요한 날짜에 앞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해왔죠. 이번 주 북한이 미사일을 25발 이상 쏜 것은 미국 중간선거와 직접 관련 있고 북한은 협상이 시작돼 양보를 얻기 원합니다. 늘 반복돼 온 양상이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근 대북 특별대표가 있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별로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기후변화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결여된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판단은 정확합니다. 일련의 도발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고 도발을 막기 위해 진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 couldn't agree more. Mr. Biden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Trump's personal diplomacy.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를 강력히 비판하며 주한 대사를 지낸 비상근 특사를 지명했죠. 현 국무장관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북한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죠. 바이든 정부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고 영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북한과 관여하려 하죠.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도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년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북한인데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At a lower level, it's true that Song Kim, who I think was a fabulous appointment, he's worked in North Korea through.
바이든 정부는 실무 수준에서 접근했죠. 물론 성김은 훌륭한 지명입니다. 그는 공화민주당 정부 모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고 미국 정부에서 북한에 관해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원합니다. 대통령급, 국무장관급 관심을 원하죠. 그것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와일더 교수님, 북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나요?
I think we're at a very dangerous point, and I think that we can't rule out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과거 한국 호위함을 복침했고 DMZ 근처에서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지금까지 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연설을 한 적도 없죠. 중국 측에도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제기하길 바랍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미얀 SCM에서 핵무기 사용을 꿈도 꾸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중에도 북한은 무기를 개발했고 그걸 지금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요?
I think that we have to continu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과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6자회담처럼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움직이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북중 국경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구호품의 90%가 중국을 거칩니다. 동북아가 불안정해져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보유를 고려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배치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왈더 교수님, 북한이 한국 해역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과 비슷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협공하고 함께 전략을 짜서 적을 겨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I think we need to keep that from happening. I think that this is why engagement of the Chinese leader.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와 관여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북한과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 동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미 의회에서 북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합의가 있어 왔습니다. 의회 지형이 바뀌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까요?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Republican House, maybe a Republican Senate.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는데 상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더 공격적이고 진지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참사입니다. 하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동시에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청문회들이 열리면서 더 진지한 대북 정책을 펼치라는 강력한 압박이 행정부에 가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의 인터뷰에 이어 데니스 와일드 조지타운대 교수,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미국 안보센터 부소장과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유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의 지붕과 외벽 상당 부분을 해체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시설의 대대적인 변화가 실제 발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에서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4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조립 건물이 있던 자리가 이전과 달리 텅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틀 전인 2일까지 포착되던 지붕이 사라지면서 하얗게 드러나던 건물의 외형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만 건물 주변으로 어렴풋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점으로 볼 때 건물의 일부 외벽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바로 옆 주처리 건물과 비교해보면 위성사진상으로도 높이가 확연히 낮아진 사실을 알 수 있어 건물 외벽 상당 부분이 해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약 열흘 뒤인 24일을 전후한 시점엔 건물의 외벽이 해체된 장면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건물 주변에 대형 물체가 포착되는 등 추가적인 움직임이 지속되다가 이날 지붕과 외벽 상당 부분이 해체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건물은 지하 터널로 운송된 로켓 추진체를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끌어올려 바로 옆 주처리 건물로 옮기고 이후 완성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장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건물은 바닥에 선로가 깔려 있어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포착된 변화는 아마도 이 일대 현대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며 이 건물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probably a continuation of the modernization work that they've been conducting and we'll be closely monitoring.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최근 굴착 활동이 포착된 발사장 동쪽 지대에서도 많은 인파가 위성사진에 찍히고 엔진 시험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보이는 등 새로운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3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한 뒤 발사장 현대화 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우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11월 7일 마리아 스코두프스카 퀴리 부인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1903년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러한 퀴리 부인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에 퀴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에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기려지고 있습니다. 1848년 11월 7일 제커리 테일러가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848년 대통령 선거는 모든 주들에서 동시에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고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었던 휘그당은 1848년 2월 멕시코와 강화 조약을 맺고 돌아온 멕시코 전쟁 영웅 제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선거전을 치러본 적이 없는 제커리 테일러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분열했고 제커리 테일러가 1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군인 출신답게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치에 임했습니다. 노예제 문제로 남부와 북부가 대립한 상황에서 테일러는 북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1784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출생 직후 가족이 켄터키의 대농장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테일러는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았고 미시시피의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노예제도나 남부 지역주의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에 관해 논쟁을 하던 시기 제컬리 테일러는 위경련을 앓더니 5일 후인 1850년 7월 9일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은 불과 16개월입니다.